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모두들이 힘써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또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늘 사모하오니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말이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바쿠라는 말은 빼어난다는 말이고 토브라는 말은 그냥 좋다, 잘생겼다. 빼어나고 잘생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준수한, 빼어나고 잘생긴 소년이라. 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울 것 같은데 예, 나르라고 하는 말은 아이, 소년, 청년 다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청년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여기는 앞에 있는 토브라는 말만, 더 잘생긴,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도 컸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인물이 빼어나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한 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날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찾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한대로, 착한 아들인 편이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예 하고 잘 순종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녀들도 요즘은 많은데, 많은 것 같은데. 명한대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등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두루 다닌다. 본문에 보면 두루 다니다. 세 번이나 두루 다니되 없고 또 찾지 못하고 두루 다니되 없고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행하였음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 그냥 대충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 다녔다. 참 열심히 찾아봤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5절 계속 보십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은 부친이 그들을 걱정하실까 염려하여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의 수종자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묻자고 제안하였고 사울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약간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때는 그 성에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 제사가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실로는 황폐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그 수종자는 길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통할하는 건 다스리리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왕이 왕으로 세울 인물이라 그 말이죠. 사울에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그러나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숲이라는 땅에 가서 만나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암낙이 찾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숲까지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울을 그와 같이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겠죠. 신기한 일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지식을 주셨겠지.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사모하고 있는데 네가 바로 그렇다 이런 암시죠.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그죠?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죠. 다 망했다가 사사기 끝에 보면 기브아의 그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600명이 남아서 겨우 지파를 이어가는 그런 지파였지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울은 그래도 이 훈출한 젊은이 빼어나고 인물이 좋은 그런 키도 큰 잘생긴 젊은이지만은 그래도 겸손한 마음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우리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참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무슨 그런 합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라고 사울에게 말한 후 그에게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그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이며 자기 가족이 그중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22절 계속 보시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준비시켜 두었던 부분 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아마 좋은 고기가 많은 맛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좋은 부분을 사울 앞에 두어 먹게 하였습니다. 25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 즈음이라. 그러면 산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성에 들어와 이제 사무엘이 거하는 집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옛날 집들은 다 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지붕이 있어서 지붕에서 보통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붕에서 담화하고 일찍이 일어날 때 날 때에 동틀 때 즈음이라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얘기한 셈입니다. 밤새도록 얘기가 많았습니다. 왕을 세우니까 여러 가지 왕에 대해서 해야 할 말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이렇게 본장이 끝났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 사울이라는 젊은이였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한 청년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방법은 그 섭리의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또 우연한 일같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마을까지 오게 되는 방식으로 또 자발적으로 사울이나 또 사울의 수종들은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 수종자나 아주 자발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또 우연하게 또 자발적으로 그 동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방식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좋고 나쁜 일들, 어떤 일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도 없지 않은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이 오고 가는 이런 여정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구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까지도 그러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섭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이겠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구나. 또 오늘도 하루를 살고 생명 연장을 주셔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로구나. 그러게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점이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사울에게는 좀 장점이 어떤 사울을 택했나 사울의 인물됨을 좀 보이고 있죠. 사울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첫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순종치도 않는 젊은이를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 이거 좀 해주겠냐? 예, 예, 제가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 부모가 뭐 말하면 피 웃고 또 대들기도 하고, 요즘 말 잘 듣지도 않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예, 이거 좀 하라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요청할 때 예, 예. 또 그것도 자기가 맡은 일을 둘째 부지런히 했습니다. 자, 순종하고 둘째 부지런히 자기가 맡은 뭐든지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대충 얼렁뚱땅한다고 그러네. 대충 하는 눈 신용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그것을 열심히, 그게 훌륭한 인격이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 가든지 쓰임받아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그 젊은이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일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일을 맡기지. 그 일 맡기면 다 말아먹는다. 생각은 거기 있지 않고 콩밭에 있어서 매일 놀러 다닐 궁리나하고 이것저것 다른 궁리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든지 맡겨놓으면 그 일을 다 망쳐놓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해고 대상 1호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언젠가는 해고시켜야겠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해고해도 저 사람은 끝순이다. 다른 사람은 다 해고해도 저 사람은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인재야.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부지런히 하고 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염려도 했고 셋째 수종자의 제안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함께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무시라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당연 생각 틀렸다고 그렇게 하질 않고 그 귀 기울여 그를 섬기는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아,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요즘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 넷째 예의도 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아이, 우리가 이게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뭐 좀 없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세겔에 뭐 몇 분의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까? 얼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됐다. 그걸로 가자, 가보자. 그렇게 예의도 좀 오늘 우리 말로 예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함도 있었다고 보이죠. 베냐민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안은 그게도 가장 작은 가정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과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장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순종도 하고 맡은 일 부지런히 하고 또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염려도 좀 하고 수종자의 제안도 들을 줄 알고 예의도 좀 있고 겸손. 짧은 스토리 같은 이야기 속에 사울이 그래도 장점이 좀 있는 젊은이로구나 그것을 말씀하였다고 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들을 그런 좀 장점이 있는 자를 쓰시겠죠. 장점도 없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데 크게 들어서 쓰십니까? 그거는 교회에도 쓸모없고 사회에도 별로 가면 쓸모없는 자일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눈가림만 하지 않고 무슨 일든지 그래야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아랫사람의 제안도 좀 좋은 것은 들을 줄도 알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도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인데 그러나 셋째로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사건을 다 알지만은 사울의 역사 사무엘상은 사울의 역사인데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왕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느냐, 실패하는 통치자가 되느냐, 우리가 이 역사, 왕국의 역사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까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그 사울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겸손하게, 지금 이런 좋은 장점을 끝까지 좀 잘 지키면 좋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겸손하고 교만하고 교만해서 불순종에 떨어지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겸손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예 옳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지, 마음이 교만하면 그거 다 아는 얘기, 그거 다 아는 얘기, 내가 그거 다 알아, 그거 이제 그렇게 교만해서는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그런 사람 봐서 개척교회를 돕는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도와주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개척교회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그 개척교회 하는 종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쯤 돼야 협력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갈 거 없어요. 자기가 존중하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 받아야지. 존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 잘 아멘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뭘 가서 도와준다고, 그 도움, 그런 도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그럼 실패합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아 보이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치 않고 겸손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까 347장 찬송가 가사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그 은혜 받은 자의 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삶이 뒤따라올 것이고, 은혜 받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 속에 본성의 연약성대로 버려두면 사람은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교만무쌍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짓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받드는 실패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이한 방식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처음에 이렇게 쓰시는가 하는 것도 좀 엿보았고, 그러나 사울이 결과적으로 왜 실패했을까 그것도 조금 첨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일생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